설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serm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sermon. 근데 여러분 찾아보면 이 sermon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설교, 두 번째는 잔소리.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잔소리 하지 마라, 또 설교한다 하는 그 말이 아마 미국 사람들도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또 하나 설교의 이름이 영어로 preaching인데 preaching. 그 preaching하고 그 다음 밑에 나타나는 단어를 보니까 그 preaching 하는 그 단어 밑에 preachify 해가지고 설교 지루하게 한다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설교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양교회 성도들은 이 설교를 경청하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설교의 단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proclamation. 그 proclaim이라는 말이 선포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게 이제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한다. 그럴 때 이 설교자가 배심이 있게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내가 하나 조건을 했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하고 과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 아십니까?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영감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 부탁을 받을 때에 희년을 앞에 두고 하는 이런 집회, 뭐 이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양교회가 5년 후면은 50주년을 맞습니다. 이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해인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맞는 해가 희년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이 안식일이고 또 7년은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해를 정하여 주시고 그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설명을 레위기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말미에 제가 히브리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서두로 이 레위기서를 잠깐 요약하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는 참 재미있게 읽는데 출애굽기도 모세가 출생하고 또 열 가지 재앙 나고 홍해 바다를 걷는 데까지는 흥미가 있습니다만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냥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레위기서에 들어오면은 정말로 더 헤매고 40년 광야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냥 헤매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불 올리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고 제사장을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의 전반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성민이 살아야 할 규범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출애굽의 전체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만 1년째 될 때에 모세는 성막을 시내 광야에 만들어서 세웁니다. 레위기서는 이 출애굽을 한 그 1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제사법이 레위기의 초반에 나타납니다. 7장까지 나타나는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규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정결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집이 깨끗해야 되고 유출병, 나병하는 이러한 피부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결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설명인데 그 절기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오늘 나타나는 것이 레위기 25장에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또 장막절과 또 그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그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레위기의 결론이 뭐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띄워주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장과 27장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26장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철 따라 비를 주고 그 땅에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1절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레위기의 2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0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 땅의 소산물로부터 시작하여서 너희들의 생축에 첫 태어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제사와 헌물에 대한 것이 이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레위기는 10년, 20년 그 기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 그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행진하기 바로 그 직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야 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으로서 예배와 제사에 대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이고 그것을 지킬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 축복이 여기에 약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년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입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이 안식년의 규례가 안식년을 지켜라. 7일 동안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7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십계명에 나타나지만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 개념으로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신교 기독교에서는 이 주님이 부활한 날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킵니다. 주일날 쉬고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로서 이 안식일을 지는데 이것은 창세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섯 동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 7일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는 이것은 만세복음 우리의 삶에 복을 받는 그 하나의 중요한 그 시간적 스케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레위기 25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을 쉬게 하고 씨를 뿌리지 않지만은 저절로 태어난 것들 너희들이 수확하지 말고 오고 가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먹고 들 짐승도 그 밭에서 수확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년에 땅을 쥐게 하는 것이나 타작을 할 때에 한 귀퉁이를 남겨두고 또 이삭이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하나님의 배려로서 지금의 팀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나는 당회장 목사님과 식사를 몇 차례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미국 사람, 미국으로 생활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식사에 서빙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팁을 주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보았는데 그 성경적 생활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팁을 주는 거 좋아요. 택시 타고 나서도 잔돈 끝까지 안 받고 좀 더 주는 것이 좋은데, 택시를 타고도 안에 같이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교회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나머지 잔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택시 기사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뒤통수를 대고 교회 안 가겠다 내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안식년 제도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땅의 지력을 소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목표가 땅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 안식에 대한 그 신학적 영적 교훈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날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있지만은 너희 가운데에 이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들은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너희의 믿음과 결부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 나타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은 이 안식년을 또 다른 단어로서 면제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15장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년에는 특별한 일을 하나 하는데, 같은 동족 간에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그 해에는 독촉하지 마라, 좀 숨통 좀 돌릴 수 있도록 놓아두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빚 갚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면제년 안식년이 될 때에 동족에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독촉하지 말고 숨통을 좀 틔워주고 숨 좀 쉴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신명기 15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살 미만의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 나이 120세쯤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재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도 15장에 보니까 똑같이 안식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면제년이라, 빚을 독촉하지 말고 채무자로 하여금 부담감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면제년을 언급한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제도로서 없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예로부터 빚진 죄인이라고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씀을 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이 신명기 15장에 안식년의 또 다른 의미로 면제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잠언에 보면은 이런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에서 허터 구제하면서 더욱 부하게 되는 자도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도 같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남에게 베풀어야 하고, 또 이 안식년과 면제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마지막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영원한 안식이다 하는 것을 소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 별을 이로 대금하지 말라, 대금치 말라,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성도들에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야 될 문제고, 성도들끼리 물질을 거래하는 것, 돈을 빌리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함부로 돈을 빌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구약적 성경에 보면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종살이하게 돼요. 그러니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이 레위기 민수기를 설명하면서 율법적인 말씀을 하는데 수준 높은 성도들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켜라, 면제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하는 것은 단순한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은 신명기 1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한 다섯 번쯤 나타나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신세대에 대하여 이것 해야 된다, 안 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비결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결론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를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네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형벌적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기복주의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면제년을 7년마다 지킨 이후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이 희년은 안식년이 더 강화된 의미입니다. 일곱 번 돌아오고 난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 될 때에 그 다음 속죄일 7월 10일에는 제사장이 특별한 그러한 의식을 하는데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부터 희년입니다 하고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랍비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부 네 아들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숯불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수양의 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벨. 그래서 희년을 요벨이라고 불러요. 기쁨의 큰 소리로 나팔을 소리를 불면서 수양의 뿔로 이에는 희년이라 요벨이라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로부터 기산을 하여 50년마다 지키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아주 특별한 해로서 기쁨의 해고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동족들에게서 빚에서 해방이 되고 가난하여 집을 팔고 또 밭을 팔아서 남에게 다 그냥 저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상복구하여서 그 땅을 찾을 수가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주석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희년이 지금도 유대사회에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고 난 다음 2000년 동안 디아스폴라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희년이 구약시대에 지켜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그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왔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거기서 우환을 당하여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결혼을 시켰던 두 아들이 죽고 두 자부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두 자부를 다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큰 자부는 돌아가고 나오미가 룻만 다리고 돌아왔을 때에 이 룻이 보리 타작하는 시점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는 너의 시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물어줄 자니까 내일 또 너는 딴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하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시아버지의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이긴 하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그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의 시아버지의 기업을 물러주겠다. 기업을 물러준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 대속한다 그 말씀이요. 대신 사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고 죽었다는 그것도 고엘입니다. 우리를 대속했다.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그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아스 룻이 낳았던 이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그 기사를 사사기 끝이 난 룻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300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이 희년의 제도가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안식년에 대한 것도 7년마다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나 여러 교수들이 안식년으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유대사회에서 계속 지켜져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물론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혹 그런 여행 프로를 보면은 지금 시오니즘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창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문을 닫고 상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과일이나 이런 것은 밖에 내놓고 나그네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돌아오는 그런 특별한 해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몇 차례 여행을 해보았는데 필라델피아의 아주 중요한 그 여행지가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그 인상적인 것이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681년 영국의 찰스 왕이 이제 미국에 도착한 이민들에게 총독으로 땅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 있는 땅을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통치하는 그 땅의 이름을 펜실베니아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통치하는 총독의 이름이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는 숲이 아주 좋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숲이라고 하는 말, 실바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합성을 해서 펜의 숲이라 그렇게 해서 주 이름이 펜실베니아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펜실베니아는 아름다운 숲의 도시입니다. 1701년 이 펜이 그 땅을 통치를 하면서 이런 이상을 이제 자기가 선포합니다. 나는 이 땅을 자유로 통치하겠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 이민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유, 생소한 말인데 나는 자유로 이 땅을 통치하겠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1750년에 펜실베니아에 살던 주민들은 이 펜을 기억하여서 종 하나를 영국에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종에다가 글귀를 써놨는데 레위기 25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해를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하는 이 말씀을 거기에 새겨 넣었어요. 제가 와서 읽어보았어요. 이후 이 종은 나라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종을 울렸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 때에도 종을 쳐서 울렸고 그리고 남북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노예 폐지론자들은 이 종을 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종을 쳤는데 그때 그 종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발견하고 그 종의 이름을 자유의 종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생일 때 1846년인데 이 종을 하도 많이 쳤기 때문에 금이 가서 더 이상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독립기념관에 보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펜실베니아는 미국의 13주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 되는 주라서 그 주의 닉네임이 뭐냐면은 키스톤 스테이트 미국의 가장 그 출발이 되는 키스톤 스테이트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0년은 의미가 있어요. 자유를 선포하고 50년은 하나님의 그 레위기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 참된 의미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희년에 참된 의미는 회복입니다. 회복.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회복입니다. 종으로 살다가 빚이 많아서 동족의 종이 되었는데 희년이 되면은 그 주인으로부터 공수로 돌아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많은 품삯을 받아서 자유를 찾아서 돌아오는 회복이 있고 가난하여 집을 팔고 땅을 팔았고 경제적으로 찌들려 살고 있었는데 이 희년이 되면은 그냥 가까운 친족이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친족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원소유주로 회복이 되는, 그래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다시 그 자리에 승립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 거래를 할 때에도, 팔고 사고 할 때도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의 값이 달라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자유를 회복하고, 희년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전 국민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러한 것이 희년의 뜻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만들어졌고 살고 있지만은 오늘 너무나 찌들리게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탕자는 회개함으로 아들의 권리를 다시 찾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는데, 오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종으로 타고 있어요. 죽음은 어떻게 할까? 큰일 났는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슷한 병을 앓는 사람이 더 놀라서 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그러한 굴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6년 전에 이제 뭐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머니하고 또 이모님 내외분하고 한번 여행을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을 갔댔어요. 그 누가 안내 뭐 하는 것도 아니라 제가 그냥 공항에서 차를 하나 렌트해서 지도 하나,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핸들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쭉 여행을 했어요. 마지막 도로는 한 이틀 전쯤 되었는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운전하면서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지도 보고 그렇게 오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날은 출발해서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 와이파이를 해도 앞에 안 보일 정도로서 한 2시간 그런 상태로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파리에 좀 들어갈 때에 저녁 식사쯤 되는 한 4시쯤 됐나요? 밥 먹는 그 식당도 마땅치 않고 휴게소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으면서 목을 축일 것이 없어서 이제 이게 그 커피를 따라 마셨는데 이 자판기에 눌리니까 요만한 잔에다 커피가 아주 참 조금만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에스프레소 커피예요. 에스프레소. 샌드위치 하나 먹으니까 목 마르잖아요. 하나 꼴짝하니까 또 더 마시고 네 잔인가 마셨어. 왜 웃습니까? 여러분 에스페로스 정체를 아시네? 나는 무식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세느 강변에 도착을 했는데 운전을 못하겠어요. 내 이모님과 이모부님은, 그 이모부님은 그 대한외과학회 학회장을 하시고 외과 전문이고 박사고 한데, 내 이 맥을 잡으니까 맥이 거짓말 안 하고 한 200개쯤 뛰는지 150개쯤 모르겠어요. 팍팍팍팍팍 이렇게 뛰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큰일 났구나, 나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이 노인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차에 앉혀두고 세느 강변에 가서 강에다가 대놓고 방뇨를 하고, 그리고는 이 물을 마시고 2시간, 3시간 동안 했어도 진정이 안 돼요. 마침 거기에 있는 제 파리에 있는 내 친구 이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 이모부 박사님한테 전달해주고 여기 주소입니다 하고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른 것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지켜주소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후로도 이 죽음에 대한 것은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소망이고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셨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이번 3월 8일에 그 내가 수술하는 거 뭐지 그 수술이 무슨 자랑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그 이번 아주 평범한 진리들을 몇 가지 좀 깨달았어요. 설날 2월달에 설이지요. 설날부터 이제 걷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는 수술 직전에는 하루 전에는 그냥 꼬꾸라져서는 방에서 한 5m 되는 화장실 5m 뭡니까? 3m 되는 화장실에도 못 가겠어요. 그러면 퍽 꼬꾸라지고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방에 들어갈 때 내 느낌이 내가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에 수술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어느 병원이냐고 내한테 물으면은 나는 고신대 보건병원이 최고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뭐 세브란스니 뭐 서울대 병원 가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부산에 가서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술방에 들어갈 때 말이죠. 그 기분이 이상한 게 제가 부산에서 장례식을 참 많이 하는데 부산의 장례식은 영락공원에서 합니다. 영락공원 화장장. 그 화장장에 들어갈 때 관에다가 미는 데다가 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이 딱 열리면 들어가는데 몇 번 그 화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유족들이 대기실로 올라가면은 화면에다 어떻게 뜨느냐 하면은 3번 반 준비 중, 그러나 좀 있으면은 화장 중, 한 시간 반 좀 있으면은 이제 수습 중, 이래 나오는데, 아니, 보건병원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몇 번 방이 딱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준비 중, 그래 돼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수술 중 돼 있고, 그 다음 보니까 회복 중 돼 있고, 이야, 이게 바로 죽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도 저는 뭐 전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 희년에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복을 경험을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희년은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라고 했는데 땅을 팔고 물을 수 있는 근족도 없는 이런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희년을 학수고대하겠습니까? 시편 90편의 모세 기도로 나타나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80이라도 인생은 고난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80년 인생 가운데에 희년을 딱 한 번 정도 경험을 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양교회는 희년을 계수하고 있어요. 희년 헌금을 준비하고 있고 그 희년이 5년 후에 있어질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경양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희년을 한 번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이 희년은 아주 경사스럽고 축복된 해입니다. 이 희년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 희년에 신령한 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경양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발전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과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자세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경양교회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고 경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경양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병에 기름과 조그마한 가루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당시에 과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이거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저 엘리야가 내한테 먼저 갖다 주고 먼저 그래 하라고 하는데 갖다 주고 나면 나는 물 것도 없는데 이대로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 먼저 바칠 때에 이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경양교회가 45년 전에 올라올 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새로운 희년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 경양교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양교회와 희년을 생각해 보면은 5년 후에 날짜를 지금 헤아리고 계신데 저도 경양교회의 세월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73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1영덕의 당회장을 하시다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서울로 올라가셨다고 결심을 할 때에 당시 내가 고신대 2학년 학생이었는데 나를 불러서 야 성보가 네 부산역 가서 기차표 좀 사오나 그래서 내가 표를 심부름 한 사람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그랬으면 표를 사드렸겠지만 돈은 받아가지고 잔돈까지 챙겨서 목사님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눈물의 송별을 하면서 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5년 후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합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45년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17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었어요. 저는 2017년 전에 1년인가 2년 전에 독일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종교 유역지를 쭉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방문한 적이 있지만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마틴 루터 그리고는 스위스의 쥐리에 있는 쯔빙글리 그 두 사람의 나이는 한 살 차이로 동년배입니다. 그리고 켈빈 제네바의 켈빈 프랑스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종교를 일으켰는데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가 힘을 합했으면은 오늘 유럽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세계의 기독교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쯔빙글리와 마틴 루터는 조그마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하여서 분열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성찬에 대한 경외입니다. 뭐 공제설이면 어떻고 기념설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쯔빙글리와 루터는 그 문제 때문에 합하여지 못하였습니다. 쯔빙글리는 그 이후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의 여러 도시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육주리에 있는 지빙글리 교회 앞에 가서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독일의 남부권 그쪽은 지금 다 종교가 이루지 못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장악을 하고 있고 독일의 북부 지역은 루트란 자치 개신교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와 함께 이그나시오스 로욜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트렌트 종교회의 반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제주이트 교단 예수회를 창립을 하고 그들은 세 가지 모토로 교황에 대해서는 절대 순명하고 그 명을 받아들이고 복종한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는 청빈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이 세 가지 모토와의 개신교를 굉장히 탄압을 하는데 무력으로 탄압을 하고 그래서 유럽의 개신교회는 부분적인 열매만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서강대학교도 제주도 교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특별히 매스컴 신문방송국 이것이 70년대부터 이제 그 많이 선구적인 그런 학과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을 아마 그 출신들이 다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작은 지역적인 것을 덮어두고 힘을 합하여서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결코 혼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갔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누어졌을 때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하고 경향교회는 경향교회 한 교회로서 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지금 교단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경향교회가 신인이 될 때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년은 축복의 해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포로 생활 70년이 끝날 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힘이 들었던지 바벨론 강변의 버드나무에 금문고를 걸어놓고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 계획하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 경험이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연동에서 대연교회 통합적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1964년도에 영도로 이사를 가서 제1영도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내가 고등학교 학생 때에 서건태 목사님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구만요. 서건태 목사님이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영향과 또 지도 속에 고려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일날 제1영도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죄송합니다만은 당회장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목사님의 땡감 지르는 설교 속에서 눈물 흘리며 설교를 들었어요. 여기 와서는 목사님이 과음을 안 지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그 영감 있는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마치고 해군 군목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제대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하고 85년도에 연산중앙교회에 부임을 하고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이제 심우하고 있으니까 좀 단순하지요. 목회가 그렇게 좀 이력이 너무 짧아요. 서울에서 보면 부산은 참 시골이고, 또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지난 내가 금요일 날 이곳에 올라와야 되는데 하루 빨리 목요일 날 올라오게 된 것도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뭐 교단장 이렇게 모임 속에 무슨 위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하루 일찍 와서 여러분에게 폐를 하루 더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흥회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 교회가 일할 것이 아니라 교단이 함께 일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힘을 합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량교회 희년의 목표를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흥간을 위한 흥감이 있고 수도권의 지교회도 개척하고 신학대학원도 후원하고 북한 선교도 준비하고 강서 지역의 복지 사업도 하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바라는 것은 강서 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생각하세요. 크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를 기독교를 전체로 일을 할 수 있는 경향교회 발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단이 받침이 되고 그리하여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만들고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거쳐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경량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경량의 희년 50년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그 해가 되면 부채를 면제해주고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는 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것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 7번 돌아올 해가 되면은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 해는 회복이 있는 해입니다. 종들에게는 자유가 선포가 되고 경제적으로 박탈당한 자는 기업을 무르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 고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양교회에 참된 신인의 축복을 준비하는 뜻깊은 집회, 오늘 여러분들이 희년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